VOA 세계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어제 영국 리버풀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행동을 경고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재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련 당사국 국민들의 납북 문제와 관련한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관련해서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 동남 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이 논의된 가운데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적 공격이 막대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그리고 주권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12일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화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과 2시간가량 화상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화상정상회담에서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동맹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국은 화상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두 정상의 대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10일 아랍에미리트 UAE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날 오전 강요회의에서 UAE 방문을 전격 발표하면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를 정상화한 지 1년 만에 양국 간 매우 특별한 잠재적 협력 가능성을 이미 목격했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재로 이슬람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뒤 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지난해 외교 정상화로 이스라엘과 수교한 나라는 기존 이집트와 요르단에 이어 4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방문에서 이란 핵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교 등으로 인해 남아시아 어린이 약 4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지난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가장 폐교 기간이 길었다며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 32주 가까이 폐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학교들이 18개월 동안 닫히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폐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도와 네팔의 경우도 일부 학교만 재개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남아시아의 경우에는 많은 가정들이 인터넷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며 스마트폰의 접속도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6세부터 13세까지 아이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교 폐쇄로 인해 어떤 종류의 원격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12일을 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에 한해 봉쇄 제재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날 적용된 봉쇄 해제 조치 내용은 각 지역마다 다소 상이했지만 대부분 영화극장, 박물관 등의 문화 공연 장소의 이용이 허용됐습니다. 상점들의 경우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식당에 한해서는 밤 11시 이후에는 통금령이 적용되며 대중교통, 상점 또는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국방상 등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1도, 최고 영하 5도에서 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과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의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리영길 국방상, 중앙검찰소 등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을 도운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개인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행으로 이어진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펙은 전 북한 사회안정상인 리영길 국방상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며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올해 3월 유럽연합으로부터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펙은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나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그리고 노동 관련 특정 행위를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와 13722호의 의거에 단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했던 업체들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인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는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과 관련이 있는 중국의 목생 카툰과 닝스 카툰 스튜디오, 이 회사 전 주주인 루허정, 상하이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제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수백 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비자 발급을 승인한 이 대학의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교무처장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오펙은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종종 해외에서 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이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해외 불법 노동을 위해 학생 비자와 관광 비자 등을 악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입국하는 북한 국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오펙은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미국의 첫 제재는 지난 2016년 7월 단행됐고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한 이듬해 1월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등 개인 7명, 기관 2곳, 같은 해 10월에는 정용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세계인권의 날에는 당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 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오펙은 이번 인권 제재 목록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포함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계인권의 날 재무부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자체적인 수단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의 행동, 특히 영국과 캐나다와 제휴에 취한 행동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고통과 억압을 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맞서 행동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박지원 한국국가정보원장은 오늘, 즉 13일 서울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2021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 축사에서 미국이 더 담대하게 자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지금 북한은 신종 코로나로 모든 것을 봉쇄했다면서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국경을 완전히 막아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폐기에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민생 분야 제재 해제, 즉 정제유 수입과 석탄 광물질 수출, 생필품 수입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표명하는 것도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북한을 향해서도 이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 미한이 검토 중인 종전선언을 비롯해 상호 주요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며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 철회 문제도 주요 관심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추가 제재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성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은 올림픽에 고위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중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보이콧에 동참하되 올림픽위원회 회장만 파견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중요성이 한 가지 더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 유관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대해 주권국으로서의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오커스의 양안 관계 개입 움직임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오판하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역내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국에 대해 유사 입장국이라는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자신들과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전선에 거리를 두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온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처리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 즉 북한이 요구한 실질적인 조치가 빠진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받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다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전선언안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국의 어떤 입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0일 인권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으로부터의 첫 제재 조치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은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과 같은 이렇다 할 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의 주된 표적은 중국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를 고리로 추가 제재를 함으로써 종전선언 추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인권 문제도 적대시 정책 일환이라고 북한이 과거 주장한 바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제재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분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관여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는 게 조 박사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은 압박을 강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재와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그 첫 단추를 뺀 것 같아요. 제재 쪽으로. 그러니까 만일에 대화 국면이 계속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제재는 이제 강화가 되겠죠.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인권 문제를 고리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실상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대화 재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 제재가 취해지면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문 대통령의 입지가 한층 좁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를 종합할 때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같이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이게 종전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겠다,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종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서 취한 조치에 대해 논평할 사안은 없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한 인권의 증진을 균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리즈 토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리버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G7 외교개발장관 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장 성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삼가고 외교 절차에 관여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른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가 명시적인 목표라는 점도 담겼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5월에도 북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의장 성명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탈북민 4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20대 남성은 10일 비오에이에 감격스럽다며 자유로운 미국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탈북 난민을 지원하는 한 기독교 선교단체 관계자는 10일 비오에이에 지난 11월 30일 탈북 난민 4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대 남성 P씨와 40대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두 딸이 태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입국해 미국 서부지역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세 모녀는 태국에서 2년, 남성 P씨도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 1년 10개월 체류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태국 체류 중 선교단체 지원을 받았던 P씨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감개무량하다며 오랜 고생 끝에 미국에 온 만큼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해 2월 한 명이 들어온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2004년 채택한 북한 인권법의 근거에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아직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인구 난민 이주국은 10일 자체 운영하는 난민수속센터 사이트를 통해 전달에 입국한 난민 데이터가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자료를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난민수속센터를 통한 공식 자료 외에 난민들의 입국이나 신원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입국한 탈북 청년 P씨는 북중 접경 지역 출신으로 북한에서 장사 등 여러 일을 했지만 김정은 집권 시기를 거치며 청년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홀로 탈북 후 바로 중국을 거쳐 작년 1월 태국에 도착했다며 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P씨는 빠르면 한두 달 내로 갈 수 있는 한국 대신 거의 1년 10개월을 버티며 미국을 선택한 건 공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분야가 많은 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유로운 미국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국가가 참가한 이틀 일정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막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미국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법 제정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sacred right to vote, to vote freely, the right to have your vote counted is the threshold liberty for democracy. For every democracy.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게 투표할 신성한 권리, 투표가 집계될 권리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의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공약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위주의와 부패에 대항하고 인권을 도모하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달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Autocracies can never extinguish the ember of liberty. It burns in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n every portion of the world. It knows no borders.
권위주의 정권들은 절대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꺼뜨릴 수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 각국이 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보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일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유럽연합과 캐나다, 인도, 한국, 일본 등 약 50여 개국 정상들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며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이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apan will focus on suppor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Japan will also continue to share its experiences.
일본은 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사법기관 등 민주적 제도 확립 경험을 공유하며 선거 결과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기시다 총리는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협력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And we all need to continuously enhance inclusion, transparency, human dignity.
포용과 투명성,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권력을 분산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배제된 가운데 10일 회의에서는 이들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고위 당국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So we will continue to combat violation of the rights of any person, no matter where that person may be, whether in the temporary occupation.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응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돈바스 지역이나 병합된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영토 등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됐으며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면서 침공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콩 민주인사 네이선 로 씨도 발언하며 중국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For too long, the world has embraced the rise of China without developing mechanisms to hold it accountable. That's why political actors.
로 씨는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중국의 책임을 물을 장치 없이 중국의 부상을 수용했다며 정치인들과 시민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민주화 인사인 로 씨는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홍콩을 떠나 영국에 망명 중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이자 이틀째 회의인 10일에 전 세계의 인권을 증진하고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도모하며 선거와 법치주의 등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는 주제의 토의들이 열렸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포퓰리즘, 인종차별주의, 극단주의 등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부상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reaffirm shared values and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That requires deepening social dialogue.
구테흐스 총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교육에 투자하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전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Indeed. It is always fun and games until they knock on the door, until you are hit and dragged away in front of your children.
자이드 전 최고 대표는 갑자기 그들이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 앞에서 설명 없이 구타하고 끌고 가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적절한 변호 없이 석방의 희망도 없이 감금된다며 유일한 죄는 정권에 반대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과 10일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약 100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초청됐습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안전,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뒤 전화 브리핑에서 내년은 행동의 해이며 공약을 실천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year of action will feature focused dialogues among summit stakeholders to, for example, deepen and expand commitments announced at the 2021 summit.
올해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을 더욱 깊이 또 넓게 확대하는 집중적인 대화들을 내년에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야 차관은 반부패, 선거 공정성, 법치주의, 시민운동, 언론 자유, 근로자 자유 등의 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 지도자들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의 날과 인권 주간 보고문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적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정의와 공유 가치들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 보편적 규범으로 유엔은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인 인권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나의 행정부는 인권을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의 중심에 두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내년부터 새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이사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치고 기본적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의 용감한 인권 운동가들을 지원하며 법치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있어 미국의 모범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권위주의와 부패 등 점증하는 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 선언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대량 학살과 다른 잔혹행위,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불평등, 표현의 자유 약화,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으로 인한 억압과 소외, 그리고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에 따른 억압과 소외 등 많은 인권 침해와 맞서고 있어 세계 인권 선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책임 추궁을 증진하는 등 미국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동영상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인권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선언에 명시된 단순한 원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위한 시민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등 모든 인권 실현의 핵심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은 반드시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covery from the pandemic must be an opportunity to expand human rights and freedoms and to rebuild trust.
아울러 법과 제도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 존엄의 삶이 가까이 있다는 확신, 국민이 공정한 심의를 받고 불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모두를 위한 정의와 평등, 존엄,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앞서 76자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조치가 식량권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도적, 법적,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감시 강화 등 주민의 정보 접근 자유가 더 제한되는 추세를 돌리고 이견을 포용하며 강제 노동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외 이동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3명의 미군 전사자들이 뒤늦게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에서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였지만 명예훈장 수여 기한이 지나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 육군의 찰스 존슨 일병과 와타루 나카무라 일병, 브루노 오리그 일병이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미 상원과 하원은 이들 3명의 미군 전사자들이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에 최근 합의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지난 7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는 한국전에서 남다른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였지만 명예훈장은 전사한 지 5년 이내에 수여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훈장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원과 하원이 이들 미군 전사자에 대한 법적 제한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들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전투에서 영웅적 희생과 용기를 보인 미군에게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최고의 훈장입니다. 뉴욕주 출신의 존슨 일병은 한국전 당시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의 소총수로 참전했습니다. 존슨 일병은 1953년 6월 적군이 부대를 공격해오자 동료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부상을 마다하고 여러 명의 다친 동료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적군의 사격을 받는 도중에도 다친 동료 병사를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으며 적군이 가까이 접근한 상황에서도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안전지역을 벗어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당시 무기와 탄약을 구해 돌아온 존슨 일병은 다친 전우들이 성공적으로 구출될 수 있도록 적군과 동료 병사 사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방어하다가 전사했습니다. 당시 존슨 일병은 20살이었습니다. 존슨 일병은 한국전 당시 용감하게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미 대통령이 수여하는 무공훈장인 은성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주 출신의 오리그 일병은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 소총수로 무장적군에 맞선 작전에서 보인 남다른 영웅적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리그 일병은 1951년 2월 15일 경북 징편리 부근에서 철조망 설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적군의 공격으로 다친 동료들을 위해 자신이 적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을 응급처치했습니다. 이어 다친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동료가 다친 것을 또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적군을 향해 사격을 가해 아군 소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그 일병은 계속 자리에 남아 사격을 가했고 이날 중대가 적에게 뺏겼던 지점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가 사용하던 총과 함께 순진 적군들 사이에서 전사한 채로 발견했습니다. 전사한 오리그 일병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한 군인에게 주는 훈장인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의 나카무라 일병은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의 소총수로 참전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1951년 5월 18일 전북 풍천에서 적군이 중무장한 아군 진지에 침투해 점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상된 선로를 점검하고 수리하기 위해 가던 중 적의 공격을 받자 혼자서 사격을 가해 적군 진지 두 곳을 파괴하고 후퇴했습니다. 나카무라 일병은 이어 탄약을 보충하고 돌아가 적군의 벙커를 공격하던 중 수류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29살의 나이에 전사했습니다. 나카무라 일병은 영웅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으로 미 육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용맹훈장인 수훈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도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양강도 삼지연은 영하 30도,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평양도 영하의 날씨라고 합니다. 김장과 난방 같은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올겨울 추위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11월 11일기에 전국에 추위경보를 내렸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주의경보입니다. 13일 아침까지 찬 공기가 정체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북한의 최북단인 자강도 강계에서는 지난달 30일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차량은 엉금엉금 기어가고 두터운 방한복을 입고 거리에 나선 주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김장을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로 꼽습니다. 반년 식량인 김장을 충분히 해야 이듬해 봄까지 먹고 산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관과 기업소가 김장에 필요한 배추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배추를 사다가 김장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돈이 없는 데다 배추 가격마저 올라 김장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축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배추가 시장에서 8~2원은 있지만 보통은 이제 키로당 시장에서 800원, 900원 했는데 김장철에 들어서면서 1,500원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1,500원까지 상승한 두 배로 뛰는 바람에 구매력이 없어서 이제 그 김장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난방용 연료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 주민들은 구멍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부엌에 마련된 아궁이에 구멍탄을 피워 방바닥을 덮이고 음식도 조리합니다. 문제는 석탄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석탄 배급은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장마당에서 석탄을 사야 하는데 가격이 올라 돈이 없는 사람은 구멍탄 구입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입니다.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한국의 탈북민단체인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사질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 돈이 없는 가구들은요, 그나마 밥이나 좀 할 정도로 아주 밀양으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 석탄 구입도 어렵고 한 거죠.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력난도 심각합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 46%가 수력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겨울철이 되면 수량이 줄거나 강물이 얼어붙어 전력 공급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입니다.
전반적인 전력 생산이 거의 한 50% 정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공장 기업소 뭐 기념인 뭐 김일성 동상 뭐 이런 데만 이제 전력이 들어가고 주민 전력은 하루에 한 시간도 안 올 때가 많거든요.
평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어진 시골은 장작으로 난방을 하고 광설이나 호롱불로 지내는 형편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식량난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10월에 킬로그램당 5,400원이었던 쌀값은 12월 3일 4,4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냉이 가격도 2,45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쌀 가격이 아니라 구매력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쌀 가격이 1,000원 떨어졌다 해도 여전히 쌀을 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조충희 소장입니다.
위축되면서 힘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구매할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뭐 4,300원, 4,400원, 또 다시 양강도 쪽은 지금 다시 4,700, 800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그 식량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강냉이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강냉이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가격이 싼 옥수수를 사 먹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식량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한경 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농촌은 공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인들과 연락을 하는 김웅광 씨는 북한 당국이 농민들에게 군량미나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곡물 헌납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소토지 농사를 하는 개인들한테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양곡을 국가에다가 아주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수매하라 아니면 헌납하라 이런 걸 종용하고 있대요.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노동당 청사에서 정치국 회의를 열고 농업과 건설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됐다며 올해는 승리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충희 소장은 말했습니다.
올해 이제 5개년 전략계획에 1차 년도 계획이 수행 못한 단위들이 많은데 그 수행이 뭐 농업 생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설에서 집은 몇 개 지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농업 생산 같은 건 작년도보다 그렇게 이제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그런 걸 이제 농민들이 자기네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승리해내라고 그랬다고 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어떤 선택으로 경제난을 헤쳐나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와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브루너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직 당국자를 김연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이런 종류의 보이콧은 우리가 자주 보지 못했는데요.
I agree. It was, I think, a positive development by the Biden administration.
동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써야 하는 조치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부뿐 아니라 전임 미국 행정부도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못하도록 더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죠. 너무 늦어서 영향이 줄긴 했습니다. 또 중국이 너희 외교관들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한 뒤에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그래도 인권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는 보냅니다. 모든 나라들이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이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합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직접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I think South Korea's put itself in a difficult situation. I believe I just saw that
한국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자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위협과 보복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행동을 취했죠. 정치적 혹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에 일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리비어 연구원님, 미국은 한국이 어떻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expecting South Korea to make its own decision as a partner and ally.
미국은 한국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할 겁니다. 파트너이자 동맹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많은 미국 관리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전직 관리인 저도 한국이 굳게 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자유를 향한 지지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우리는 한국이 오늘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에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관점에 맞서 옳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한국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널리 보도됐었습니다. 리비아 연구원님, 한국이 기회를 잃은 건가요?
Well, I think the fact I would put a little bit differently. I don't know if it's so.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그게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기회라는 것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대북 정책 측면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피할 기회입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고 그렇게 남기로 한 나라의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셈이 될 겁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이 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솔직히 우리 모두가 종전선언을 향한 과속 열차의 속도를 낮춤으로써 한국에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실수일 뿐 아니라 미한동맹의 안정성도 해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근거도 훼손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what I found puzzling is on the one hand, President Moon, Minister of Unification Lee and others.
저는 이런 점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장관 그리고 다른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이 가져올 변혁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대화에서 중요한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에서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미국 관리 등에게 그 문서의 무용성을 강조합니다. 그저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군과 북한군을 포함해 실제 아무런 역량이 없다는 것인데 왜 서명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서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도미노 효과 또는 정치적 압박을 수반합니다. 미군을 줄이거나 전반적인 동맹의 억지 역량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이죠. 평화에 대한 위협 문제가 해소되기 이전부터 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르게 행동하길 바라는 단순한 문서 대신 북한이 서명한 모든 문서들, 즉 포괄적 비핵화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가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연구원님, 이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이제 어려운 건가요?
Indeed it is. It's probably more difficult than it has been in many years. We're no longer.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수년간 동안 그랬던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2017년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옥죄는데 기꺼이 협조했던 때였죠. 중국은 다소 냉소적으로 현재 상황을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해서 말이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저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 배는 이미 떠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미국과 중국의 협력 없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른 시일 내에 진전을 보는 건 어려울까요?
Well, China has been advocating on North Korea's behalf in many forums, including the UN Security Council.
미중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해 중국이 갑자기 한반도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게 됐다는 건 잘못된 묘사입니다. 중국은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 문제 자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비난했습니다. 클림네 연구원님, 냉전 같은 상황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I think the phrase Cold War is overused. And we can even disagree about what
냉전이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이나 북한은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분단이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단은 2차 세계대전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많은 요인들 때문이었는데도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 위협에 오랜 기간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서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부상을 목격했죠. 이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와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가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목록은 계속 채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비아 연구원님, 냉전이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나요?
Yeah, I would agree with that. We're in a different situation than we were in 1945 or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945년이나 1949년 또는 1953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이들 두 주요 강대국 미국과 중국은 매우 다른 정치 체계와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만 많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맺고 있는 무역과 인적 교류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중국 사이에 있는 심각하고 잠재적인 위험한 경쟁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미국 이야기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화상으로 만나는 산타클로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45년 12월 13일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막합니다. 1545년 12월 13일 시작해 1563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 이탈리아의 북부 트리엔트에서 개최된 공의회로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를 명백히 하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소집됐고 율리오 3세를 거쳐 비오 4세의 재위 기간에 폐회됐습니다. 공의회는 가톨릭 교황이 교회의 교리나 규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는 가톨릭의 최고 회의였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독일의 신학 교수인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를 내붙였고 이는 유럽 전역에 퍼져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바오로 3세가 종교 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기간 중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인 교황권을 재확인하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된 많은 악습들을 폐지시킵니다. 2003년 12월 13일 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체포됩니다. 저녁 8시 30분경 66살의 전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은 자신의 고향인 티크리트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농가 근처의 작은 땅굴 속에서 은신 중 체포됐습니다. 후세인의 전 경호원들 그리고 후세인 측근의 친척들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후세인의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은 현금 75만 달러와 AK-47 기관총 두 정 그리고 권총 한 정을 갖고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습니다.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다 생포된 것입니다. 후세인은 체포 당시 얼굴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상태였고 미군 의료진의 DNA 검사로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당시 후세인은 미군이 찾는 제1의 인물로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에서 포로 신세가 된 후 후세인은 2004년 6월 범죄자 신분으로 연합군 임시행정처에서 이라크 정부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30일 수도 바그다드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